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의 저자이신 김형찬 씨를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대중음악의 탄생부터 전후 1960년대까지의 음악을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새로운 청년 문화가 대중음악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1960년대 청년 문화 하면은 통기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청년 문화와 통기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나라 통기타 음악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네, 방금 청년 문화라 말씀하셨죠.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등장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미국에서 물 건너온 팝송을
네.
통기타를 치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새로운 그렇군요. 청년 세대들이 팝송을 통기타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 한국 통기타 음악의 출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통기타도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통기타는 이제 뭐 가장 전형적인 게 세시봉 시대였고, 그죠? 이제 그 시대, 그 이후에 대학가요 세대를 거치면서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저도 음악 전문가로서 요즘에 통기타 음악 뭐 요즘에는 어쿠스틱 뮤직이라고 부르죠. 홍대 네. 중심으로 활동하는. 들어보면은 20세기의 음악과 21세기의 음악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그 공대 출신인데 다시 작곡가를 갈 만큼 음악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분이니까 네. 분명히 음악 활동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었죠. 저도.
뭐 얘기해 주세요.
저는 대학 때 내 동기가 자기 자영집에 가보자 하더라고요.
네.
조사인데 집에 갔더니 조그만 음악실이 있어요. 거기서 음반을 탁 얹히는데 그 음반이 이정선 씨의 해바라기 그룹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악을 듣고 완전히 충격받았죠.
네네.
왜냐하면 그때 그 음악이 한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음악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기타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그 음반을 다 사서
네.
집에서 마르고 닳도록 듣고 그걸 기타로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해바라기 같은 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6인조 팀 만들었고요.
네.
팀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뭘까요?
뭉개구름입니다.
근데 왜 그룹으로서의 뭉개구름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네, 뭐 그냥 캠퍼스에 우리 팀 하는 팀이었으니까.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노래도 하시고 또 기타 연주도 뭐 하셨겠군요.
노래보다는 저는 편곡 연주 대신에 이제 아주 화려한 연주, 화려한 화음 이제 그런 걸 지향했죠.
그럼 통기타 좀 치셨겠어요?
통기타, 야,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뭐 통기타만 치면은 그냥 어디 가도 그냥 환영받았죠.
그럼요. 네. 여학생들이 막 선망의 눈빛을 막 쏘면서 다들 네. 쳐다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인기 많으셨겠네요.
그 당시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노래 반주해주는 선배. 이게 짱인 거죠.
그렇죠.
네.
아, 요즘에는 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우쿨렐레를
네.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경향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통기타에서 우쿨렐레로 좀.
예, 제가 악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요즘에 뜨는 우쿨렐레 관심을 가지고 해봤는데요.
네.
정말 통기타와는 전혀 다른 세계고 아, 정말 이게 21세기 젊은이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21세기 어쿠스틱 뮤직의 분위기를 대변한 악기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작고 또 줄도 4개밖에 없고
네.
그런데 그런 매력이 있나 봐요?
기타와 다른 매력이 있죠.
아, 그럼 좀 들려주시겠어요?
일단 이 줄이 4줄인데요.
네.
통기타 6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음이 있어요. 이건 저음이 없습니다. 고음만 있어요. 음색은 꿈꾼 듯한 음색.
그렇죠? 밝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제가 저는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곡을 제가 편곡에 치는데요. 제가 학교 때 음악 시간에 배웠던 이게 하와이 민속악기예요. 하와이 민요가 있어요. 진주 조개잡이. 그걸 제가 우쿨렐레로 하와이 스타일로 편곡했거든요.
네.
오늘 제가 라이브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의 저자이신 김형찬 선생님의 라이브 우크렐레 연주였습니다. 아, 바닷가 이렇게 모래밭에서 별을 보면서 친구들과 막 웃고 떠들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동아리 네. 노래 반주해주는 선배가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지금 통기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1960년대 당시에 나타난 또 다른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 DJ 문화라고 네. 대중음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었죠.
DJ 새로운 현상이었죠.
네. 음악다방.
네. 이건 진짜 마치 요즘에 저기 인터넷 생기면서 청소년들이 전부 인터넷에 몰려가서 사이버 공간에서 막 얘기 주고받기 시작했죠. 그죠? 밤만 되면은 청소년들의 사이버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DJ 문화입니다. 밤만 되면은 청소년들이 라디오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최초의 DJ는 누구세요?
최초의 DJ는 그 동아방통에서 탑춘쇼를 진행하셨던
최동욱 씨.
네, 최동욱 씨. 네. 아. 최초의 DJ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DJ 하면은 뭐 그 뮤직 다이얼의 박원웅 씨라든가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네. 밤에 네. 이렇게 그 김기덕 씨, 김광한 씨.
네. 각 방송사에서 네. 경쟁적으로 이제 심야 음악 신청 프로라는 네. 포맷으로 이제 71년부터 각 방송사에서 경쟁적으로 불꽃 튀기는 경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DJ의 화려한 시대가 개막이 되죠.
DJ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죠.
DJ가 너무나 인기 있었잖아요. 자, DJ 나오기 전에는 아나운서 시대였어요. 기억납니까? 임태근 아나운서.
알죠.
임국희 아나운서.
알죠.
그게 60년 초반까지입니다.
네네.
60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최동욱, 이정환 씨가 네. 양대 DJ였고요.
네.
그 후에 70년대는 이제 임문일 씨, 그다음에 가수들이 DJ하게 돼요. 가수들이. 이장희 씨, 윤영주 씨, 뭐 조영남 씨, 양희은 씨. 그때부터 인기 가수가 DJ 하는 공식이 시작이 되게 되죠.
네.
그러면서 DJ가 이제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DJ만이 갖고 있는 매력들 뭐 이런 것들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뭐 옛날 드라마나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개그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 장발에다가 목에 스카프를 척 두른 DJ가 이거 동굴 에코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왠지 막 이러시면서.
진행자께서도 옛날에 저 음악 네. 다방에 가서
저는 안 해봤어요.
음악 신청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네. 경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엽서에 신청을 하니까
뽑혀야 되잖아요.
뽑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걸요. 뭐 제가 하는 거는 일단 커피를 한 잔 딱 드리면서 신청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면 그 곡이 나오는 거군요.
당연히 나오는 거죠.
아, 그런 노하우가 또 있었군요.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음악 다방 DJ가 활동했던 시기에 그 낭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그대로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 당시의 풍경 좀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예, 또 재밌었던 게요. 방송에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곡을 엽서로 신청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음악 다방에 타는 것도 엄청난 경쟁이거든요.
네, 저도 관제엽서로 그 받았었어요.
예.
그러면은 한 통씩 와요. 정말 큰 통으로.
그렇죠. 네. 거기다 친구들 이름 적죠. 그죠?
네.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 그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엽서 띄웠다.
네.
언제 나온다 그러면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됐다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렇기 위해서 또 얼마만큼 경쟁이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그 한때는 예쁜 엽서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방송사에 네. 나왔던 그 엽서를 갖다 예쁜 거 먹으려고 쫙 전시했는데 진짜 기상천외 엽서들 많습니다. 제 책에 그걸 지금 사진으로 제시해 놨거든요.
네. 예쁜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림은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뜨개질.
뜨개질.
그 기억나요, 저도.
예.
정말 옛날 생각이 납니다. 1960년대 통기타 음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관련 퀴즈 하나 드리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1960년대 서울 중심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감상실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이곳은 대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과 음악으로 당시 청년 문화를 선도했죠. 대한민국 음악계의 포크 열풍을 일으킨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이장희 등이 이곳에서 활동했는데요. 올해 초 이 다방의 이름을 딴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멋지다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샹송 가수 샤를르 트레네가 불렀던 노래 제목이기도 한 이 음악 감상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세시봉, 2번 셀라비, 3번 주댐.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도서출판 알마에서 펴낸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 또는 아이루베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좋을까요?
조용남을 일약 깜짝 스타로 만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조용남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제 그 사람을 섭외한 사람이 쇼쇼쇼의 조용호 PD인데 이제 조용남을 쇼쇼쇼에 모셔서 어떤 곡을 부르게 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톰 존스 히트곡 딜라일라인데요. 문제는 퍼포먼스. 정말 그 복수에 불타는 그 여인을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상의를 풀에 채가지고 이제 메고 완전히 정말 그 파격적인 모습으로 아주 우렁찬 창법으로 이제 불로 제끼면서 조용남을 확실하게 이제 텔레비에서 청중들에게 새로운 스타로 네네. 이미지 메이킹하게 되는 그 곡이 바로 딜라일라입니다.
조용남의 딜라일라 듣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의 김영찬 씨와 1960년 그리고 70년대의 우리 대중음악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곡이 바로 조용남 씨를 스타덤에 오르게 한 딜라일라였는데요. 당시에 조용남의 인기가 글쎄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은 워낙 그룹으로들 활동을 해서 뭐 엑소나 G-Dragon 뭐 그 정도였다면서요.
한마디로 네. 4차원 가수였습니다.
조용남
조용남의 전혀 새로운 스타일 가수였거든요. 네네. 첫 번째 성악 창법으로 대중가요를 노래했어요.
그렇죠.
성악 창법은 성악적으로 하게 되면 가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조용남은 성악 창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가사를 잘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런 스타일이 처음 보는 이제 창법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조용남 씨가 깬 가요계의 금기가 많아요. 첫 번째 안경. 안경 낀 사람은 브라운 걸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안경 낀 걸 좀
안경 낀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에 편견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조용남 안경 끼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모름지기 가수는 정장을 하고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요즘이 안 그렇지만.
뭐 여성분들은 네. 한복이나 드레스.
그렇죠. 조용남은 와이셔츠 나왔습니다.
아하.
그럼 왜 그게 가능했냐? 너무 잘하고 매력이 있으니까.
아.
항상 그런 영웅이 나타나면 금기는 깨집니다.
네, 뭐 누워서도 부르시고 관객석도 뛰어다니면서 부르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뭐.
그래 너무나 재미있고 잘하니까 이제 네.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조용남 씨의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침없는 언변 같은 것들도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이제 기존의 관행이나 권위를 신경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신경 쓰는 사람은 그런 발언 못할 겁니다. 신경 안 쓰는 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사이 말하는 거거든요.
조용남 씨 같은 경우에는 번안곡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본인의 곡이 많지 않아서 네. 뭐 그렇게까지 네. 인기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네. 있었군요.
뭐 창작자는 라는 면에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네. 엔터테인먼트 대중을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또 여전히 또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브라운관을 통해서 뵐 수가 있는데 조용남을 비롯해서 당시에 통기타를 좀 친다. 나 음악 네. 좀 한다. 그러는 분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네. 있었잖아요. 오늘 퀴즈 드렸습니다만은 음악 감상실 세시봉이죠. 예, 이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대거 등장하면서 이제 부모들 노래를 거부해서 이제 통기타 음악을 선택했어요. 자, 음악은 됐어요. 그럼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명동에 있는 세시봉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의 없어졌다는 거죠.
아하,
거기에 네. 이제 거기 소문나면서 이제 장안에 좀 놀 줄 안다는 대학생들은 이제 거기 한 번씩 왔다 가야 모름지기 멋진 대학생이 되는 거죠.
네, 네. 이 세시봉이 배출한 그런 스타들도 많이 있죠.
세시봉 스타들이죠.
네. 네.
그 하나하나가 참 정말 재미있고 다 개성인 사람들입니다.
네.
자, 조용남 성악창법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팝송 불렀어요.
네.
최초죠. 윤영주 스타일. 비브라토 하나 없이 쫙 뻗는 어찌 보면 보이스파라노 소프라노식의 창법도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 이장희 씨. 이장희 씨는 네. 처음에 노래를 부르지 않고요. 영시 외국의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쫙 하면 그냥 여학생들이 그냥 쓰러졌다.
그랬겠는데요. 네.
송창 씨 또 정말 무시 못하는. 송창 씨 볼 때는 완전 그냥 거짓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천상의. 노래인 거죠.
네.
그 극명한 데뷔석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네. 이 특별히 음악 감상실이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을 것 같아요.
60년대라는 60년 중반이라는 분위기. 그때 뭐 한창 한일회담 반대로 온 지금 뭐 서울의 들썩이었던 때거든요.
네.
그랬었고 이제 막 이제 부모들 문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갖기 시작한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죠? 갈 데가 없는데 그 세시봉이라는 운영자들이 참 잘했어요. 그걸 정확히 포착해가지고 젊은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음악만 아니라 네. 물론 거기에는 최신 음반도 방송보다 더 많은 음반이 보유돼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요일별로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했다는 거죠. 뭐 시인을 초빙해서 말씀을 듣고 뭐 삼행시 백일장 뭐 그다음 장기 자랑 대회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요일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일 가도 재밌는 거죠.
네, 그 그런 당시에 것들이 네, 예. 웬만한 예술인들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었군요.
젊은 문화의 진수를 다 볼 수 있는 곳이었죠.
네.
그것들이 재밌는 것은 쌍방향으로 그냥 청중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참여하면서.
요즘 뭐 복고바람이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잖아요. 올 초에는 세시봉을 중심으로 한 음악인들의 네.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개봉이 네. 됐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윤형주, 송창식의 트윈 폴리오의 제3의 멤버가 있더라고요.
있었죠?
예. 네. 그 실제로 처음에는 세 사람이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 윤형주와 같은 연세대학의 이익균 씨였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68년 10월에 그 전에 세 명이서 모여서 이제 트리오 세시봉 세 명이니까 라는 이름을 시작했다 그래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방송 출연이 잡혔는데 며칠 앞두고 그 이익균 씨가 군에 가게 돼서 어떻게 할까 그냥 뭐 하지 말까 했는데 역시 또 이제 업소 주인이 그럼 뭐 둘이서 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트윈으로 해.
예,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네.
저 그랬는데 저는 그 뒤에 그 놀러와 프로그램에 이익균 씨가 나와서 오랜만에 같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그거 보면서 진짜 오랜 의문이 풀렸어요. 뭔가 만약에 이익균 씨와 같이 했었으면은 아마 트윈 폴리오가 좀 달라지거나 정확히 청년들의 감성을 대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상승작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익균 씨도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뭐 그런 줄 알아요?
했더라면?
예, 저 루이 암스트롱의 When the Saints Go Marching을 불렀는데 그 스타일은 봉봉 부르벨 스타일이었어요.
아, 예. 알겠어요. 예. 어떤 건지.
그런데 이익균 씨 저음이었거든요. 근데 저음이 빠졌죠.
네.
빠지니까 송창식 윤형주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쿨렐레 음악처럼 화사하고 발랄한 음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네. 조금 아쉬운 면도 없지 않은데요.
전화위복이라 그럴까요? 도로 이익균 씨의 빠른 탈퇴가 트윈폴리오의 정체성을 일찍이 만들어줬다 볼 수 있죠.
네, 그 윤형주 송창식으로 구성된 트윈폴리오 이들을 우리나라 통기타 음악의 시작이다 이렇게 네. 보는 이유는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책에 주장한 건데요. 통기타 음악의 시작이 그 뭐라 할까요? 일종의 통기타 음악의 전형성이 확립된 때로 봐야 되거든요. 최초의 시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그럼 그 전형성의 확립은 뭐냐. 트윈폴리오가 69년에 첫 음반을 드디어 발매합니다. 비록 리메이크 음반이지만
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고정적으로 텔레비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트윈폴리오를 지지하는 정말 컬트 팬들이 트윈폴리오 팬클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송창식 씨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체, 음반, 수용자에서 확실한 방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트윈폴리오가 한국 통기타 음악의 시조죠. 단 아쉬운 점은 창작이 아니라는 점.
그러게요. 이제 번안으로 많이들 네. 부르셨어요. 어떤 곡들이 있죠?
뭐 그 유명한 웨딩 케이크도 있고요. 또 뭐
제가 좋아하는 하얀 손수건,
하얀 손수건 노래 맞죠. 네, 다 그게 다 외국의 민요이나 팝송입니다.
아 그렇죠. 네. 번안 곡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아쉬움을 그 반쪽 아래 아쉬움을 곧 누가 채워줍니다. 바로 한대수 씨입니다.
아, 한대수 씨.
예, 69년 트윈폴리오 음반은 그 해에 한대수 씨가 드디어 이제 자신의 창작곡을 창작곡을 갖다가 드라마 센터에서 공연을 벌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몰려갔던 통기타 가수들이 완전히 항박먹은 거죠. 저렇게 음악하는 거야.
어허.
우린 몰랐네.
한대수 씨 하면 정말 개성이 강하시잖아요. 네. 정말 충격적인 네. 그런 무대를 보여주시는 네. 그런 분이시죠.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트윈폴리오에 의해서 이제 대중성이 확보가 됐고요. 대중성과 전형성이 확보가 됐고
네.
창작의 이제 빈 부분은 이제 한대수 씨가 메워줌으로써 69년에 그 두 분에 의해서 한국의 통기타의 이제 전형성이 확립이 되었고 한국 통기타가 저는 출발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대수 씨의 창작을 보면은 그 네. 이렇게 톱으로도 연주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네. 상당히 독특하죠.
한국 당시 한국 사회 분위기를 볼 때는 4차원적이죠. 한대수
역시.
씨는 사실 음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종합 예술을 한 거예요. 당시에 드라마 센터 공연이 그 불을 탁 끈 상태에서 향으로 연기를 쫙 피우고 거기서 이제 조용한 상태에서 시계 침소리가 째깍째깍 들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톱 연주로 귀신이 우는 소리를 내요. 거기 한대수가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네, 네.
자기도 귀신이 우는 소리를 내면서. 이게 지금 음악이 아니 퍼포먼스잖아요.
대단한 퍼포먼스네요.
예,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안 됐었습니다.
네. 요즘 그 트윈폴리오 공연하시는 거 보면은 김세환 씨도 함께 이렇게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트윈폴리오도 한대수 씨 큰 그 방점을 찍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통기타 가수를 또 꼽는다면 어떤 네, 분들이 있을까요?
통기타 중에서 이제 방점을 찍은 가수 또 있어요. 이제 세시봉이 스타일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물 밑에서 자기들끼리 놀던 음악이거든요. 그걸 일단 이제 매체에 끌어올려서 누가 이제 히트곡을 터뜨리느냐 관건인데 그게 바로 라나의 로스퍼입니다. 사랑이죠.
아.
그게 대박을 치면서 드디어 이제 고등학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통기타 음악을 주류로 끌어올린 그 가수가 이제 팀이 라나의 로스퍼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생소하기는 하네요, 저는.
라나의
네.
로스퍼의 멤버가 은희씨입니다.
네.
은희 씨의 그 뒤에 히트곡이 꽃반지기고도 사랑이 못지않은
네네네.
히트곡이었죠.
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년 뒤에 이장희가 음악을 들고 드디어 이제 영시를 이장희 하던 영시를 읊어대던 이장희 씨가 뒤에 네. 음악을 들고 나오는데 뒤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또 파격적인 음악이었어요. 통기타 음악에 락을 넣어서 가사도 완전히 그냥 자기 일상의 개인 얘기를 담아서 그건 너 한 잔에 주고 보세요.
맞아. 예.
동전을 걸려고 전화 받건데 이런 가사를 쓴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 또 사운드는 락이 들어왔어요. 통기타에 락을 들어왔고 가사를 완전히 바꿔버림으로써 또 73년대 한 번 더 통기타 음악을 바꿔버리죠.
네, 그게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대를 바꿔가면서 이제 김광석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볼 수 네. 있겠죠.
그건 너 때문이야 라고 노래했던 이장희 씨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트윈폴리오의 노래를 한 곡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윤영주 씨하고 저하고는 뭐 몇 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네,
특별히 웨딩케이크, 하얀 손수건, 축제의 노래 다 좋아해요. 근데 그중에서 어떤 곡 고르셨어요?
저는 좀 딴 곡 골랐거든요.
네.
자, 트윈폴리오가 1년 10개월 만에 해체를 합니다. 69년 말 12월 21일에 이제 이대강당에서 이제 고별 리사이트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트윈폴리오도 울고 청중도 같이 울었던 곡이 있습니다.
네.
그거 또 트윈폴리오 곡이 아니라 신중현 씨의 작곡 떠나야 할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 심정을 대변한 그 곡을 부르면서 송창식 울먹이기 시작했고 그 장면을 본 청중들 모두 이제 울음을 터뜨렸던 그 유명한 곡이 놀랍게도 음원이 있습니다. 트윈폴리오와 신중현의 음악을 담당하고 트윈폴리오 조영남이 들어간 음악 영화가 있어요.
네.
69년 김응찬 감독의 뮤지컬 음악 영화 푸른 사과의 OST 음반에 이 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럼 그 귀한 음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영화 푸른 사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트윈폴리오가 노래합니다. 떠나야 할 그 사람. 떠나야 할 그 사람. 원래는 펄시스터즈의 노래죠. 오늘은 트윈폴리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토요 이문화 콘서트.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의 김형찬 씨와 1960년과 70년대의 우리 대중음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내드린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1960년대 청년 문화를 선도했던 이 음악 감상실은 대한민국 음악계의 포크 열풍을 일으킨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이장희 등이 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멋지다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올 초에는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음악 감상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세시봉, 2번 셀라비, 3번 주댐.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도서출판 알마에서 펴낸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1960년대 또 70년대 청년문화의 또 다른 축이 바로 신중현 사단이라고 할 수 있죠. 신중현 사단 그리고 신중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중현 사단이란 게 신중현이 갖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신중현은 처음에 밴드로 계속했거든요. 에드 프로 시작해서 계속 밴드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락 음악이라는 게 생소한 것인데다가 밴드는 더 생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중현 씨는 이제 자기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가수를 곡을 준 여가수가 히트하면서부터 이제 아, 이러면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곡을 주고 반주를 해주고 자신의 곡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여가수를 키우면 되겠다 그게 제일 락이 들어맞은 거죠.
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락을 본인이 했지만 여가수들에게 음악을 줄 때는 그렇죠. 락이 아닌 그런
락이 아니진 않죠. 그때 그걸 뭐라 부른 거냐면 소울 사이키 음악이라 불렀어요. 소울은 창법이고요. 네. 이제 외치듯이 창법이고요. 사이키가 바로 사이키델릭 음악, 록이 한 분파잖아요.
네.
신중현 씨가 그 음악을 했거든요.
네. 신중현 씨 같은 경우에도 역시 미팔군 무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미팔군에서 신도, 기타의 신동이었죠.
아.
거의 미군들이 그냥 신중현을 따라다니는 편이 있을 정도로.
아.
이 부대에서 저 부대를 공연하면 그거보다 따라가요.
상당히 정말 인기가 좋았다고 하던데 책 내용에도 신중현은 정말 밴드 결성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어요.
네. 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베트남까지
네. 그래서 이제 시리에 빠져서 그 당시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면서 미군들이 따라가면 또 음악 서비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베트남에 가서 이제 돈 벌려고 이제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떠날 준비하고 자고 있었는데요. 그날 새벽에 누군가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신대철 씨 이제 나은 지 몇 년 안 되는
아들
두고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네.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린 거예요. 그게 누군가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음반을 취했던 그 음반사 사장이 새벽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대박 났다는 거예요. 펄 시스터즈였습니다.
네.
그냥 펄 시스터즈가 자기 좀 지도를 해가지고 노래 잘하고 해서 그냥 이제 곡 하나 음반 취해주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게 이제 자신이 떠나기 전에 대박이 나면서 그 사장이 이제 됐으니까 내가 모든 거 다 내 물어줄 테니까 앞으로 이거 하자. 그래서 신중현 씨 마음을 돌리고 그때부터 여가수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럼 펄 시스터즈에게 맨 처음에 줬던 곡은 어떤 거였어요?
그 제일 히트는 그 음반이 이제 니마. 거기서 니마가 제일 히트했죠.
어떻게 되는 거죠, 니마가?
멀리 떠나간 내 니마. 언제나 돌아오려나 니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네, 그 곡이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감을 잡으신 네. 거예요.
히트의 공식을 파악한 거죠.
네네. 당시 신중현은 히트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음악인들을 키워내게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펄 시스터즈
네.
꼽을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네, 펄 시스터즈가 그때 그렇게 히트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네.
펄 시스터즈도 역시 또 조영남 씨처럼 완전히 새로운 가수였어요.
두 자매가
네, 두 자매.
노래한 거죠.
두 자매 그 당시에 시스터즈를 불렀잖아요. 시스터즈인데 완전히
네.
새로운 시스터즈인 거죠.
아.
시스터즈는 그냥 정말 이렇게 조신하게 노래 부른 스타일이었거든요. 주로 팝 같은 것들을. 그런데 펄 시스터즈는 노래도 당시에 이제 트렌드에 맞는 소울이거나 어떤 그런 락 넘버의 리메이크였고요. 아니면 신중현 씨의 곡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춤들이 있잖아요. 정말 참 춤들이 정말 정교하면서 섹시한
오호.
그런 춤을 췄고요. 당시에는 엄청 소문 롱다리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몸매도 훌륭했고요. 정말 네. 외모도 출중했고. 모든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오디오와 비주얼이 갖춰진 거기다 새로운 음악까지 곁들여진 그런 엄청난
네.
가수였죠. 그 뒤를 이은 가수가 김추자인데 김추자는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외모에다가 새로운 음악 또
네.
노래도 잘했던
네.
펄 시스터즈를 능가했던 가수가 김추자.
네. 능가인간이
네.
펄 시스터즈는 물론 정교한 춤을 추긴 했지만
네.
섹시하다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김추자는 거기에다가 이제 도발적인 섹시함. 까지 곁들여진 거죠.
네.
이게 지금 로큰롤 록 음악의 핵심이거든요. 엘비스의 그 허리 돌리기에 부모들이 뚜껑이 열려서 재해를 몰아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TV 안 나오게 해라.
그랬는데 그 일을 이제 김추자가 벌인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네.
트집을 잡을 수가 없던 거죠.
김추자 씨에게 신중현 씨가 줬던 곡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자 님은 먼 곳에.
아.
그죠?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네. 그 나팔바지를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네.
손가락을 말이에요. 화면에
네.
대고 촥 이렇게 감는
네.
그런 손짓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만큼 파격적이었다는 얘기고 지금은 있잖아요. 가수가 있으면 모든 게 담당이 있죠. 코디, 뭐 화장 다 담당이
그렇죠.
있잖아요. 옛날에 담당 없습니다.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미지 메이킹을 김추자 혼자 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네.
그 춤들 같은 것도 대단하거든요. 춤들이 동작이 몸 전체가 따로따로 놀면서 유기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 배워서 춤을 춘다기보다는 어떤 태생적으로
그렇죠.
리듬감을
네.
가지고
네.
계셨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펄 시스터즈는 자기가 시킨 대로 교육을 받았고요. 신중현 씨는 김추자가 갖고 있는 재능을 알아봤기 때문에 김추자가 갖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키워주는 쪽으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정말 큰 스타를 만들어냈습니다. 통기타 음악과 신중현의 음악을 중심으로 한 60년, 70년대 청년 문화는 이후에 어떻게 발전해 가나요?
자, 그래서 통기타는 드디어 이제 주류 음악의 스타, 아까 말한 라나 에로스포, 은희를 배출하는 거, 그 이후에 또 있습니다. 74년에 김세환 가수왕 되고요. 75년에 성창식 가수왕 되면서 청년들의 음악이 드디어 이제 탑에 올랐으니까 네. 70년 중반에 이제 통기타 음악은 절정에 오르게 되죠. 그다음에 록 음악은 71년부터 페스티벌을 벌립니다. 그 최초가 이제 청평 페스티벌. 저 지금 서울에 저 춘천 가는 쪽에 있는 청평 유원지에서 며칠 동안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페스티벌을 벌리는 거. 71년부터 74년까지 이게 지금 한국의 록 음악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페스티벌입니다. 그다음 또 록 음악의 또 대히트작이 또 75년에 신중의 엽전들의 곡들이 또 히트를 하죠, 그죠? 그다음에 검은 나 저기 저기 최원과 검은 나비의 당신은 몰라, 신중현의 미인, 그 곡들이 75년에 대박을 치면서 75년은 또 통기타 음악과 록 음악이 거의 절정에 오르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신중현 씨의 음악이 60년대, 70년대 음악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요, 뭐 미인이라든가 이선희 씨가 리메이크한 아름다운 강산, 네. 빗속의 여인, 네. 봄비, 아, 이런 곡들을 들으면은 정말 이분은 천재다. 다른 네. 말이 필요 없다. 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요. 네. 신중현 그리고 그가 키워낸 가수들의 노래를 한 곡씩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네. 곡 들을까요? 네.
신중현 엽전들 하면 물론 가장 많이 들으신 곡들이 미인이고요. 그건 네.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그 음반에 또 주목할 곡들이 또 있습니다. 나는 몰라라는 곡인데요. 여기 있는 가사들을 잘 들어보시고요. 그다음 중간에 곡이 끊어지고 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연주를 또 해요. 그게 이제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어떤 엽전들, 신중현의 이제 불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는
그다음에는 이제 김추자의 70년의 거짓말이야인데요. 이게 또 금지가 됩니다. 사실 그 내용은 김추자가 겪었음직한 사랑의 이별과 슬픔에 대한 그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건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불신 풍조 조장으로 금지가 되게 됩니다.
아, 불신풍조를 조장했다라는 네. 제목이었군요. 자, 신중현과 엽전들의 나는 몰라 이어서 김추자가 부릅니다. 거짓말이야.
책 읽어주는 라디오.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은 1975년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5년 이해를 문화의 허리를 끊어놓은 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유명한 이제 75년 말에 연예계 대마초 파동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연예계가 완전히 이제 물갈이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때 뭐 엄청난 파장이 있었죠.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테레비만 틀면 나오는 스타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안 나온다. 이게 납득이 잘 가겠어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부터 그 위에 판도가 확 바뀌게 되고 이제 물갈이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스타일이 떠오르죠.
예, 맥이 아무래도 이제 끊기고
그게 문제죠. 이제.
그렇게 됐겠네요.
예, 완전히 이제 청년 문화의 락과 포크들이 정말 한참 물이 올라와서 이제 다음 단계로 지나야 되는 단계인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주저앉음으로써 한국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신중현이 지미 핸드릭스가 될 수 있는, 김민기가 밥 딜런이 될 수 있는, 김추자가 마돈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 거죠.
네, 오늘 살펴본 1960년대, 70년대 음악이 우리 대중사에서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 이제 60, 70년대 음악 이제 자 소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적인 어떤 기준의 도입, 자 음악의 근대화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미국 음악의 도입으로서 이제 각종 기존에 있던 장르들, 트로트 이런 것들은 이제 근대화돼서 새로운 모습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음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새로운 장르들이 나오게 됩니다. 스탠다드 팝, 포크, 록 그런 음악들이 이제 전형성이 60, 70년대에 확립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0, 70년대 음악 들었던 그런 지금 수용자들은 그 무엇보다 음악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죠. 다른 오락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영화와 음악이거든요.
네.
모름지기 영화와 음악을 알아야 교양인이고 문화인이라는 그런 인식. 예, 그때 그런 행복한 시절이 바로 60, 70년대이죠.
네. 뭐 60, 70년대에 포커스를 맞춘 책 오늘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 제가 거의 사전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책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눠봤는데요. 후속 책도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지금 이제 75년까지 다루었으니까 76년부터 80년대 말까지를 이제 2권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거기까지가 이제 대중들을 위한 쉽고도 재미있는 서비스입니다. 그게 이제 인지도를 얻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제 이제 연구의 이제 핵심인 연구서를 이제 시리즈로 발간할 건데요. 네. 제가 책을 쭉 보니까 한국 대중음악사 뭐 한 두 권이 끝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두 권으로 끝낼 만한 성질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60년부터 한 92년까지만 다룰 건데요. 한 해에 한 권씩 될 거예요. 아. 그럼 총 33권이 되죠.
와.
왜 한 해에 한 권이냐? 저는 모든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33권짜리 이제 한국 대중음악사를 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실현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필에 집중할 수 있으셨을까 봤더니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네. 하시겠어요?
뭐라 이 책에 뭐 숨은 저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제가 한 반 정도 썼고요. 우리 와이프가 한 반 정도 썼다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뭐
썼다는 만큼 이제 그만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네.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한 20년 동안 돈을 벌어오지 않고 자기 일을 했다는 게 이게 용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부인의 경제력이 부럽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결국 제 학문적 자존심을 지켜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인생의 이제 동지인 거죠.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우리 집 와이프의 자존심은 그거 같아.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초기에 세웠던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결과로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저는 그 바람에 이제 어느 정도 보답한 셈이죠.
그래도 직접적인 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갱상도 사나이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 하시죠.
여보, 당신 농후는 이제 내가 보장해 줄게.
믿어도 되는 건가요? 네, 아 정말 이 두 분의 그 믿음, 사랑이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끝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저희 EBS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는 뭐 제가 음악을 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뭐 졸업장을 따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게 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직장 생활만 남고 지금 행복은 지금 저 멀리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 멀리 간 상태를 행복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문화라 보고요. 그 중에서 진짜 음악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행복을 찾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음악을 모르는 인생이라 그러면 정말 인생에 중요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음악을 가까이 하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인생에 이제 제2망을 맞으신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인생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가까이 하시고 음악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악기를 배워보세요.
우크릴레. 배워볼까요?
우크렐레든지 통기타 새롭게 시작해 보시든지 네. 색소폰을 하시든지 악기를 배우게 되면은 그전까지는 흑백이었던 음악이 칼라로 들립니다.
멋지네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중 문화가 그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K-팝 한류도 탄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60년대, 70년대 우리 대중 음악사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특히 장년층이시라면은 향수에 좀 푹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신세대들에게는 또 새로운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형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입니다. 1960년대 청년 문화를 선도했던 이 음악 감상실은 1번 세시봉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노진의 짧고 굵은 고전 읽기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 하시면은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끝으로 김영찬 씨의 추천곡입니다. 신중현 씨의 곡 아름다운 강산을 이선희 씨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